꿈은 곧 이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러죠. 특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혜를 통해서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바로 거듭난 인생들이 이제 새로운 이상을 가질, 비전을 가질 것에 대한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는 말을 요즘 번역으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꿈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부분들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꿈을 꾸며 사는 삶, 이상을 품고 사는 삶은 삶의 소망과 활력을 주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요즘 그렇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잘 쳐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리라는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가정을 꾸미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을 바라며 공부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나선 세 사람 있죠. 나름대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를 꿈꾸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손이 닳도록 악수를 하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피곤함을 달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셉이나 신앙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자신의 안위나 부귀와 영광을 바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하면서 현실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그것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영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서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꿈을 갖고 삽니다. 실제적으로 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미래적인 꿈을 꾸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활력이 있는 삶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꿈을 어떤 사람은 꾸고도 그것을 해몽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고 또 그것을 특별히 해몽하는 그런 사람, 오늘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꿈을 꾸고 그 이상을 스스로 이해하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다른 사람이 해석해 줄 필요가 없는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난 꿈은 종류나 사람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꿈이 다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줄기를 형성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한 이 땅에 어줍지 않은 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물론 우리의 당면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꿈의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땅에 사라질 꿈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속한 이상을 바라고 그것을 늘 기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수많은 종으로 팔리는 역경,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조차도 뭡니까?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견디고 이깁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꿈은 적어도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의 이상의 어떤 절대성을 제시하였고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사라질 세상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에 속한 그 이상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의 행복을 꿈꾸고 교회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 인류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영광과 이상을 말하고 소원한다고 하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나 또 요셉의 형제 간에서도 이해가 어려웠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이 역사의 말미에선 우리 삶 속의 사실입니다. 분명히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가진 꿈이나 이상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수준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상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요셉처럼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추스리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의 꿈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시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마다 현실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오늘 요셉처럼 말이죠. 오늘도 땅에서의 어떤 복이나 발전보다 영생에 속한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의 영광의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셔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욱 귀중하게 지켜가는 영광에 속한 영생에 속한 꿈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사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반응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듣기에 결코 행복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요셉의 꿈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에 속한 그들의 형들이 듣기에는 못마땅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형제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적인 어떤 가치의 기준을 가진 그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는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세였던 것으로 봐서 아주 철없는 아이는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이스라엘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하늘의 사람다움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첫째는 뭐냐 하니까 어린아이같이 단순함입니다.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자신이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생각이나 계산 없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서 형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경우에도 이 모든 역사를 자신이 비록 애굽의 종으로 형들이 팔아서 왔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자신을 먼저 보냈다든가 이런 해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생각이 깊고 침착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앞뒤를 재보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보여주신 이상을 증거하고 있다는 데서 어린아이 같은 천국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저도 사실 그런 촉에 속해요.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계산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이 요셉에게서 보는 천국의 어떤 일꾼으로서 백성으로서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전해야 할 사명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처음 보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하는 게 사실은 어느 게 쉬워요. 전도지 하나 갖다 주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거든요. 그럼에도 이러한 장래 이상을 가까운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고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포로되어 사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서 3장 11절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이상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신 구속의 희생과 장래에 이루어질 주님의 역사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런 입장에서 요셉의 사명감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말미나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당부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요셉은 어쩌면 이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이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오늘 7절의 말씀인데 이러한 곡식단의 꿈은 곡식을 사러 와서 자신의 앞에 엎드리는 형들을 보면서 확실한 꿈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꿈의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도 종살이도 고통도 안타까움도 이겨내는 요셉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과 영광의 꿈을 가진다면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은 어떤 고난과 억울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과 요셉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 때문에 말이죠.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증거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니네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건 다 좋은데 뭐 세상이 불에 타고 태워져 없어진다는 그 얘기는 뭐냐?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자랑하고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 멸망할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이것도 우리 자랑거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런 자랑과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운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8절 9절입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계속 자신의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한마당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나눈 부분들을 보면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제가 지금 말씀하는 8절입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제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모두가 다 뭡니까? 야단 듣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야단 들어요? 잘못한 것 때문에? 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반복된 꿈을 요셉은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짐에 대한 어떤 순서들을 우리는 보면서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경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이상들을 너무 오두하고 또 확대시켜서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장애를 입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요셉의 자세는 우리가 역시 본받아야 할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난번에 그 말을 해서 더욱 미움을 받았지. 그렇다면 까짓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다음에 주시는 꿈도 증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에 대해 대비하려고 하지 않은 가족의 안타까움을 요셉처럼 의식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자기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을 더욱 신앙으로 부추기는 것도 요셉과 같은 자세 속에서 배운다는 거지요. 형들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요셉을 통한 꿈의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은 영적이지 못했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얼마나 사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자.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가 말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형들이 다 이랬어요. 어찌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결국 이 꿈 때문에 애굽에 팔리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울며 슬피 음부로 내려가야 되겠다. 뭐 이런 탄식의 삶을 살게 한 것도 뭡니까? 이들의 거짓말 때문이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장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형들이 육신의 상황에서 볼 때는 요셉의 꿈은 그야말로 뭡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거쳐서 이 꿈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건 뭡니까? 장래에 우리에게 주신 이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뭐예요? 확증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화가 아니거든요. 사실이고 우리의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모범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그렇게 비아냥거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만 빠져있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하고 아직도 희생의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계속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을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도 얼마나 더 나은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그런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하늘의 이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인생이 평탄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주어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민족으로 통해서 다른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비록 꾸짖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에 담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후에 예수가 일행 중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 그 이유 때문에 너가 우리하고 같이 안 온 거야?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다고요. 꼭 같습니다. 야곱은 비록 심기가 불편한 자신의 다른 자식들의 분감을 삭혀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꾸짖은 듯 말했지만은 늘 주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1절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요셉은 자신의 꿈을 나눌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독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같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를 확인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또 당시의 요셉은 모든 가족 중에서 다 자신의 꿈을 나눌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타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의 꿈을 마음에 두고 함께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꿈을 나눌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을 요셉보다 더욱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독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됐다고요. 나눔의 태도를 주신 거, 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지 못한 어찌 보면 고독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또 믿음 안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를 마무리 짓고 다시 오실 약속도 사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요셉보다 감사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내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꿈을 확신하고 주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기뻐하는가를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꿈의 사람 요셉이 형들의 시기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증거했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악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우리의 삶과 어울리지 않고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꿈을 좋아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모두에게 자랑하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입니까? 그것이 숨길 만한 것입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놀라운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을지라도 꿈을 나누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두신 것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어떤 우리의 바람과 그리고 사라질 그런 이상보다도 영원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주님과 함께 죄와 유혹이나 환난이나 곤고가 없는 눈물을 씻기는 고통을 우리에게 모두에게서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옆에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고 또 그런 이상을 갖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연연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